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4장 1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리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지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이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 달 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개인 방역 지켜야 할 것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해 가십시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4장 12절까지에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다.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다. 다윗에게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자들이 또 공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그 왕조가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과거에 그 왕들이 많은 자손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게 되면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그 나중에 왕이 생기게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되거든 왕에게 그 명령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후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조는 사람이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여러 부인과 자녀로 인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즐거움, 또 현재의 번성함,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괴로움, 미래의 몰락함, 미래의 실패를 위한 출발이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움이 즐거움이 되고 번성이 번성이 되며 성공이 성공이 됩니다. B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의 야망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사울왕과 아브넬은 자기 생각, 자기 야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면 그의 인생은 야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바르고 성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신에게 조금만 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제일 많이 간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조금 더 큰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가꾸어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한 지파의 왕입니다. 또 이스보셋은 열한 지파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여러 아내와 다수의 자녀를 두었음에도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뜻을 친히 펼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이번 시편 18편 1절 2절과 사무엘하 3장 1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한번 암송 못하시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금 이 구약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또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에 같이 한번 암송 안 하셨으면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3장 20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3장 20절에서 3장 30절까지에는 예, 야망의 위기, 여기에 아브넬이 참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A번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예, 반복되는 말은 돌아오다와 평안히 가다입니다. 돌아오다와 평안히 가다.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요압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요압을 전쟁터에 다윗이 일부러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압이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그 전쟁은 침략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약탈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 정기적으로 있었고요. 또 그 전쟁의 중요한 목적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 새로운 해가 돌아와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있다가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고 할 때 그 평안히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곧 평안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22절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시작이 되는데 그 제일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전장으로 보냈던 것은 다윗은 이이제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아브넬로 하여금 요압을 견제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번 요압이 다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전승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브넬이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 말은 요압이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 24절에 보면 그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지금 다윗 왕에게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이 자신과 의논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지금 항의하는 것, 왕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오만방자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리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지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나면 자신이 이제 개국 공신의 자리에 그 제1번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아브넬에게 뺏길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과 협상을 했습니다. 또 지금 그 요압이 와서 그것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라고 요압이 말했습니다. 이 아브넬의 말과 요압의 말 중에서 다윗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지. 둘 다 심성이 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야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여러 사람이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의 말이 더 바른 것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진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일을 선택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르게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가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두고두고 그 결정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번, 요압은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과 30절인데 먼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예,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압은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갚는 것과 함께 통일왕국의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일 때 그 배를 찔러서 죽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넬이 그 아사엘,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일 때 찌른 부위와 똑같습니다. 그 아브넬도 그 아사엘을 죽인 그 부위에 찔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잡아서 해드렸습니까? 예, 염소 새끼 잡아서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사라가 요리를 했겠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가서 이게 아버지의 아들 게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피를 묻혀서 갔습니까? 예, 염소피 묻혀서 갔습니다. 그 야곱의 속인 그대로 자기가 당했습니다. 예.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불가에서 둘째다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그 숯불가에서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세 번 물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예, 용서는 피해자가 가지는 최고 최대의 무기입니다.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망이 크면 그 야망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 야망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디번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예, 갑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영원히 무죄하다. 즉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사적으로 행한 것이지 공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압에게는 자기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복수가 왕에 대한 충성보다 앞섰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왕도로 삼고 삼은 곳이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이 되신다고 해서 그 대신 그 여섯 개 지역에 도피성을 주고 예, 또 그 주변 지역 토지를 주었습니다. 그 도피성 여섯 개가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였는데 그 요단 서편 그 제일 남쪽 지방에 있던 도피성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예, 전쟁을 치르다가 또 그것도 그 빠른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달려오다가 예, 창 뒤쪽으로 찔렀는데 그 배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소위 과실치사, 이 전쟁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아무런 재판도 없이 바로 응징해버렸습니다. 장군이, 지금 요압 장군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다윗왕에게 아무런 보고하지 않고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독자적으로 행한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군이 왕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왕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무슨 피가 누구누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은 죽음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요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 특히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드리는 짐승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고 그 전가된다는 의미로 손을 얹었습니다. 거기서 유래하여서 그 죄가 그 피가 그 머리 위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라합이 숨겨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할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지만 누구든지 내 집에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 책임이고 집 안에 있는데도 죽임을 당하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꼭 집 안에 있어라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답은 요압의 집안에 여러 병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 병자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 그 백탁 병자가 나오는데, 백탁을 그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소변이 뿌옇고 걸쭉함 또는 그런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성병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탁 병자와 한센 병자는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서 격리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 나눔에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저주는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있는데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문자적인 의미로는 물레를 잡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변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병들거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제 걸으려면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 물레질을 하는 것도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또는 물레를 잡는 자는 그 몸이 병들거나 장애가 생겨서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일 할 수 없고 또 밖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활동에서 오는 기쁨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진퇴양난과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말해도 인심을 잃고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인심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먼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큰 3번 3장 31절에서 39절은 야망의 절정인데 예, 아브넬의 장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A번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누구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애곡하라고 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가 예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국가에서 치르는 장례가 국장, 국민장, 사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국장과 그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대통령들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국장으로 그 장례를 치렀고요. 예, 노무현 최규하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 이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치렀습니다. 그 밑에 등급은 사회장입니다. 아무튼 이 그 아브넬은 왕을 지낸 사람도 아닌데 지금 국가장으로 다윗이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애곡을 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백성 가운데는 당연하게 요압도 포함이 됩니다. 요압도 의복을 찢어야 했고 또 베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암살한 사람을 위해서 곡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마 요압은 굉장히 그 표정이 완전히 벌레 씹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상주의 역할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에 대해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량이 정말 커진 것 같습니다. 상대를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B번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면서 그를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고 그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큰 소리로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웃니라. 예,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의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다윗은 왕도인 헤브론에서 장사함으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은 아브넬에 대한 그 비통한 심정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과 또 그의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적장을 위해서 장례를 주관하는 것도 이상한데 또 비통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오래전에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 속에는 어쩌면 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왕국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통곡의 의미는 아마 다윗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일 것입니다. 3번,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고 백성들은 슬퍼하며 하여 울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무엇과 같다며 애통해했습니까? 예, 33절 44절 볼까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시기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예,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 미련한 자의 죽음은 어이없는 죽음, 황망한 죽음, 무의미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 미련한 자가 히브리 말로 나발입니다. 나발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지금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전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를 아브넬이 어찌하여 나발처럼 죽어야 했는가로 번역합니다. 디번, 석양 무렵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예,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음식이 없는 장례식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예, 가끔 그 음식이 없는 결혼식은 본 적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 장례식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장례식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필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해가 질 때까지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아브넬을 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그 밤까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전날부터 이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겠다는 것입니다. 2번, 다윗이 금식하는 모습을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예,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야 온 백성 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예. 백성들은 다윗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애통하는 것이 쇼가 아니라 진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왕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었는데 다윗의 금식이 온 백성, 그러니까 이것은 남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그 밥 한 끼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공부하면서 말씀 이전에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에 작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큰 것인지 진짜 작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 우리에게 작게 보였던 것이 굉장히 큰 일의 시작이었던 것도 있고 또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F번 다윗에게 스루야의 아들들 예, 요압과 아비세입니다. 아사엘은 죽고 이 등은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39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예, 다윗은 그 형제가 8남이녀 중에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다윗이 이제 여덟 번째라고 그 사무엘상 16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역대상 2장에 보면 다윗의 형제가 일곱 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곱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예, 요압, 아비세, 아사엘 삼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에게 외삼촌이 됩니다. 친인척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친인척들과 함께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되게 힘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짐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분하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4번 4장 1절에서 12절은 야망의 파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었던 군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예, 그 군지휘관 두 사람은 바나와 레갑이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1절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의 죽음이 알려진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이 사장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그 장군이나 장관이 외국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멘붕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왕이었던 이스보셋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나와 레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본래는 부에롯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에롯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있을 때 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그 희위 도시 그 네 개 그 도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굉장히 그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온 것처럼 그 빵에 말라 비틀어진 빵에 곰팡이까지 핀 빵을 들고 오고 옷도 다 헤어진 거 있고 그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도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메고 와서 자신들이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그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항복을 하는 줄 알고 그럼 이쪽에 같이 살면서 그 물 긷는 일과 나무 그 패는 일을 그 하게 그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게 돼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에롯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그 3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3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살았으니까 그 오늘날로 하면 그 패스포트 시민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뿌리는 그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 그 바나와 레갑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상당히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 만약, 예, 우리나라의 그 뭐 교포 뭐 3세, 4세가 뭐 미국 아니면 뭐 그 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그 장군이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그 사회에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번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예,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므비보셋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만 죽이고 그 왕족인 므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보입니다. 고대 왕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비장애인, 건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므비보셋이 지체장애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예, 또한 므비보셋은 나중에 9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너와 내 사이에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레갑과 바하나는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찌르고 그의 머리를 베고는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따라서 갔습니까?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따라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네, 아라바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 레갑과 바아나는 낮잠을 자고 있는, 예, 그곳은 그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몹시 무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갈 때 밀을 걷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들어갔고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두 사람이 그 이스보셋에게 갈 때 여장을 하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녀들이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 동사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 말은 그 동사를 보면 그 주어의 인칭과 수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레갑과 바아나가 여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여성 복수형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그 위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그 염해 사해가 있고 그 저 밑에 아래쪽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쭉 통로 길이 그 아라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최단 지름길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그 지름길이 약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아나는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매시간 한 5km의 속력으로 걷고 뛰어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죄인인 인간이 그 악에 대해서 가지는 열정은 선에 대한 열정보다 훨씬 더 넘습니다. 예, 우리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는 그 열심, 그 욕망보다 악한 일을 하려는 열심, 욕망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정말 그 열심히 그 아라바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디번 헤브론에 이른 레갑과 바아나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이 4장에만 해도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 사울의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예, 1절, 2절,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가 사울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자리에 앉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아나는 사울왕을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사울왕과 그 집안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레갑과 바아나는 여호와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비전 등을 들먹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예 목회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예배당 건축, 해외 선교 이런 것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의 비전이다 정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위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 예,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2번, 다윗은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이라고 했습니까?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흘린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예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아나는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라는 의미인데 의인은 의인이라기보다도 예, 무고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아나를 언급하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부에롯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며 사울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온 아말렉 병사는 물론 레갑과 바아나를 처형함으로 옳지 않은 방법, 불경한 방법으로 왕의 자리까지 나아갈 생각이 없음을 역설합니다. 다윗은 과도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니다.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아브넬, 레가, 바아나 등은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매일의 삶을 뜻을 갖고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그 뜻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 예, 아브넬, 레가, 바아나처럼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예. 내 삶을 통해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무리한 방법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리하게 행하려고 하면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요압, 아브넬, 레갑, 바아나는 좋은 일의 통로가 아니라 나쁜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의 통로가 아니라 나쁜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나쁜 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번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에는 아브넬, 요압, 레갑, 바나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또 물론 우리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또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속에는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너무도 또렷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신실하고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도 없고 좋은 일의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좋은 일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평생이 요압, 아브넬, 레갑, 바아나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음으로 늘 하나님의 좋은 일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 요압, 레갑, 바아나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기름 부어주셨지만 다윗은 왕이 되겠노라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3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브넬, 요압, 레갑, 바아나는 그들의 지위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했고 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정도의 권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 허망하기 거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갈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도한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루는 폭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끝날 줄을 모르고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인생을 자신의 힘만으로도 잘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좋은 일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